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신앙의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계시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생업도 다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과 족보로부터 추방을 당하였기 때문에 인생 밑바닥의 삶이 당연했고 갈 곳이 없어 무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었습니다. 1년만 혹은 2년만 참으면 해결될 것도 아니라 이 고통이 얼마나 더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때때로 주위에서 예수 믿다가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옛날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하나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잘못된 길에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드냐? 1년만 참아라. 내가 1년 후에는 불로 그들을 다 태워 없애겠다. 이러한 약속이 있으면 1년을 참겠는데 그런 약속은 없어요. 배고프니 가서 로또 티켓 한 장 사라. 내가 먹을 것은 풍성하게 해결해 주마. 좀 이런 약속이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로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십니까? 위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아 주시는 격려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시단다. 위로가 안 되시잖아요. 별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하는 분들은요, 신앙의 달도에 경지에 서신 분들입니다. 이 쉬운 아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왜 하필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든지 내게 풍성한 것을 주겠다는 위로가 아니라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주신 대제사장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내용 전체에 보면은요,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셨으며 또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순종과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의 직무를 다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예수, 이게 뭐길래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와 격려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 고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 내 생각에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고난인 것 같지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감당하신다는 사실과 내 현재의 위치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와 격려의 명령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크다라는 말은 키가 큰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하신 퍼펙트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은요 다 실수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동시적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불완전하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구원은 나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겁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만약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믿음의 도리를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아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에 빠지고, 그들이 왜 그러한 교만에 빠졌느냐면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고집.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광야의 삶 속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썩어진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망할 것입니다. 파선하는 배에 올라타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배가 폭삭할 때 같이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지만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줄이 있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믿는 도리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12시간을 인류의 종말로 얘기하면 지금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빵도 제대로 못 먹는데 선장이 와서 기분이다, 창고의 문을 다 열고 1등석 문을 다 열 테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먹어라. 그래서 먹고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곧 배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가지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바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 바보랍니다. 캄보디아 이번에 가서 가난하고 또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고난 금요일에 금식한 것을 가지고 한 가정에 30kg의 쌀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30kg의 쌀을 받기 위해서 애들 학교에 안 보냈어요. 전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같이 다 울었습니다. 그들은요 미국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이곳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하루 저녁에 수면제로 소비량이 얼마냐면 2천만 개가 하룻밤의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이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면서 바보들입니다. 두 번째 바보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과 특권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러니 뭘 감사를 못하고 예수 믿습니까? 늘 불평하고 예수 믿습니까? 바보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나머지 있는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의 약속만 남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땅 위의 것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썩어질 걸 붙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을 굳게 붙들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저자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기본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당하고 연약함과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꼭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요, 물질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냐면 건강한 날까지만 필요합니다. 아프고 나면 그 많은 물질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고 어딜 가겠어? 뭘 즐기겠어? 먹지도 못하는데. 물질이라는 것은요, 건강할 때까지만 친구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병들어도 끝까지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까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냐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만 함께합니다. 꼴가닥하고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가는 사람 없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같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하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분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당장에 있는 고난 해결이 위로가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위로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치고 신앙 저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잘될 때에 신앙 저버리고 신앙에 게으르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의미 없는 거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순결한 금을 얻기 위해, 99%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없애야 하듯이 성도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고난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결론을 세워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의 전자레인지 사업의 선두 기업인 마스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기가 자란 집이 몹시 가난한 은혜입니다. 그 덕분에 신문팔이, 구두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자기는 세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한 은혜.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평생 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은혜.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았고 나보다 낮게 여겼고 항상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정말 불평의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분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고난 속에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만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 목회는요,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답니다. 늘 고생하고 늘 힘들었고 늘 허덕이면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위암 말기, 병원에서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피를 세 번을 토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암 환자는 전부 자기 교회에 찾아왔대.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식구들 가운데 정말 그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많이 힘드시죠.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게 힘이 있어요. 위로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부부가요.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남편이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를 끝까지 돌보면서 아내가 기가 막히죠. 그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는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고난을 이긴 사람이 이어야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고난 당하신 그분이 내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 어려움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약속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예수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내 생각에는 허덕이는 것 같지만 내 시점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월급 주듯이 줄 테니까 쪼개서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은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 저는 압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조라도 영험을 통해서 꿈속에서 또 만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실 분들은 분명해요. 누구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온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그냥 목사 설교 잘 안 한다 못 한다 이거 들으러 온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살아야 되나? 나는 해필 남편 아내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가장 적절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광야로 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당장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부딪힌 문제가 목마른 문제, 배고픈 문제, 추운 문제, 더운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그때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볼 때는요, 우연인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신발을 40년을 실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40년 먹을 것을 짊어지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주여 내게 나의 이 텐트 생활, 이 딱딱한 흙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좀 고래등 같은 집 하나 주세요. 나 좀 편안하게 살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래등 같은 집을 줬다고 합시다. 그게 그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이 광야에 떡 생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라보겠어요? 안 봅니다. 가장 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고래등 같은 집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하는 사람은 고래등 버리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축복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는 것이 최고의 집이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고래등보다 집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 좀 뭔가 대박이 터지고 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현재 위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불편한 문제가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아무런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대제사장 예수, 내 고난도 함께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